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주의 컬럼바인이란 조그만 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반 학생 두 명이 학교에 샷건을 갖고 와서 난사하여 12명의 교사와 12명의 학생과 교사 한 명을 죽이고 20명이 넘는 학생을 부상시킨 후에 자신들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컬럼바인이라고 알려진 학교 대참사 사건입니다. 2007년에 일어난 버지니아 테크 대학살 사건과 함께 미국의 4대 학교 대참사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의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하원 의원이 총기 사용 규제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 법안에 모든 학교 벽에 십계명을 걸자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분은 문제의 근원이 누구나 쉽게 총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에 있지 않고 나라의 타락한 도덕과 윤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학생들로부터 총을 제거하는 것보다 학교에 십계명을 걸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분은 자신의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만일 십계명이 컬럼바인 하이스쿨의 벽에 게시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법안은 곧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색채와는 별개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벽에 십계명을 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 방지 효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무신론자들과 타종교 신봉자들은 즉시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반대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따라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공공기관에 게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 벽에 하나님 말씀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집의 벽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기원으로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담은 가죽통을 끈으로 묶어서 손과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두리고 그리고 손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간에 붙인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손에 붙인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행동을 주관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눈에 띄는 중요한 곳곳과 집 밖에 대문에 붙인 하나님 말씀을 식구들과 방문객들이 늘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과 문지방 위에 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이 누리는 복된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집안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그 집 가장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림과 결혼 사진들과 장신구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각종 수집품들과 상장과 상패가 즐비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면 그 집 부모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벽에 하나님 말씀이 걸려있는 것을 보아도 그 집 부모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은 별개지만은 최소한 그 집 주인이 표방하는 가치관은 알 수 있습니다. 벽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는 것은 가장의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소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벽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인 것을 믿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을 다 사용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8, 9절 바로 전에 6, 7절에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기원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벽에 걸어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함께 여행할 때나 그 얘기는 항상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와 같이 가르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말고 매일, 매주, 매달, 1년 365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선생님들한테 애들 맡기지 말고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의 색이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시로 지속적으로 강론하라고 명하시는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예외 없이 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택하고 설교하는 동안 그 말씀을 수십 번 되풀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벽에 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 가운데 일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몸에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약을 먹습니다.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벽에 붙여놓습니다. 매끼 식후 30분에 먹을 것. 저희 집에도 부엌 찬장에 그런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저 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행여나 그것을 보지 못할까 봐 빨간색으로 크게 써놓고 그리고 감탄 부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빠가 약 먹는 것을 자주 있는 것을 알고 제 딸이 붙여놓은 겁니다. 물론 붙여놓은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또 잊었다가 그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여놓은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삽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사의 지시를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의원 가운데 의원 되신 하나님의 지시는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영혼의 병에 대한 처방을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벽에다 붙여놨을 때는 매일 보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붙여놓았는데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붙여놓은 속도 제한 표지판은 늘 주시해서 보지만 사거리에 우회전 금지 사인은 반드시 지키지만 유독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은 주시해서 보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당장 벌금을 물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결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벽에 걸어놓은 말씀들 매일 들여다보고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들을 붙여놨는지 혹시 잊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상 앞과 식탁 위에 벽과 문지방에 집안 곳곳에 걸어놓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고귀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 새겨진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을 때 비로소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복된 삶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인생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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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주 매달 매년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으로만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성화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아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왜 계속해서 부정한 삶을 사는가?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1년에 한 차례씩 집회에도 다녀오는데 왜 계속 죄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성화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 레이더 감지기를 차에 장착하고 다닙니다. 이 레이더 감지기가 발하는 경고음을 듣고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도 차에 설치한 레이더 감지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경고 신호를 발합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유혹에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도에 돌아가게 합니다. 가슴판에 골이 깊게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귀가 터지도록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하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판에 이게 새겨져 있으면은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귀를 막고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으로 자신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걸 자신이 분명히 아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벽에 걸어놓은 하나님 말씀은 뗄 수가 있고 목에 걸은 하나님 말씀은 풀어버릴 수 있지만 가슴판에 한번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새겨진 말씀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순간순간 지배합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된 겁니다. 계속 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 재주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지고 보존된 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보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고픈 영혼에게 떡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곤핍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줍니다. 흑암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살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어제와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서부터 새해 구역 성경 공부를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를 앞두고 구역 인도자들과 구역장들에게 공부 지침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겠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가슴판에 잘 새겨줘야겠기에 한절 한절 말씀마다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의미와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가 달랐을 때는 그 의도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라고. 그 다음에는 한 절과 한 절이 연결돼서 한 문단을 이룰 때 그 문단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얘기해 주라고. 가슴판에 새겨지게.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이 연결됐을 때 본문 전체의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3절, 4절 말씀을 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슴판에 새기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내립니까?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매주 뿌려져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새가 와서 곧 쪼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슴판에 새기는 것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벽에다 써놓고 쪽지를 해갖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되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외우는 사람들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헛된 수고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며 말씀 동량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목사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되 사랑으로 공급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저기 집회에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매 3일마다, 매 구역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의지를 들여서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50세에 가까운 여자 조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냐? 점자로 성경책을 씁니다. 그리고 점자로 성경책을 늘 읽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 100세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45년에서 50년 기간을 매일 성경을 손으로 쓰셨습니다. 수백 번을 쓰셨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입니다. 본인이 돈도 별로 없고 세상에 지혜도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남에게 끼친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뿐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숭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즐겁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조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수없이 아름다운 진리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전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금주 암송 요절 제1번이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여 가로되. 설교의 요지는 우리도 1년 내내 히스기야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여호와의 전에 뛰어가서 여호와 앞에 곳을 펴놓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문제를 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묵상하고 나머지 주일 동안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초등학교 못 나온 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주께 범죄하지 않는 한 해, 특별히 청년들은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